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2일에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전복이 됐고 올 초에만 봐도 불법 이민 중개업자들이 난민들에게 돈을 받고 배를 버리고 도망간 사건까지 정말 최근 들어서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5개 참가국들의 단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이 지났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 군 출신 탈북 여성들이 북한 여군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폭로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시드니 사일로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물질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신호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키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는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일러 특사의 발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핵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나왔는데요.
네.
6자회담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질적 논의의 장이라는 게 어떤 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황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는 부차적인 사안을 늘어놓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북한이 분명한 신호를 보이면 2006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일러 특사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네,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전략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 기회를 탐색하고 조성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신중한 대북 억지와 압박을 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비핵화는 번영과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지만 국제 의무와 약속을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을 북한에 제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곧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화 제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고 사일러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의무는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자제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거듭 위반하면서 핵무장과 경제성장 병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일러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그것의 대내외적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사일러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또 경제적 결핍과 외교적 고립을 무릅쓰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볼 때 북한 정권은 이란 핵협상으로부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일러 특사의 말은 북한에게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네. 6자 회담에 북한을 제외한 다른 다섯 개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단결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한일 3국 동맹이 6자회담에 튼튼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강력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우방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미 의회 조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유럽과는 달리 다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없고 양자적인 협력만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공격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선제 공격의 부담을 덜고 연합 반격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공조가 강화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역효과만 낳는다고 판단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대응한 6자회담 관련 소식, 또 당사국들의 공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로 북한은 군 창건일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군에서 복무하는 여군들은 참혹한 상황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죠?
네.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탈북 여성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려서 살인적인 북한 여군의 생활에 대해 북한 여군으로 7년 이상 복무한 4명의 탈북 여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 군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폭행 또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 인민보안성 소속 군인으로 7년간 복무했던 김진희 씨는 노동당 입당을 빌미로 부대 안에 있는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에서 부비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신성한 곳으로만 여겼던 연구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간부의 자녀들은 군 복무를 경력으로 활용해 대학이나 간부 양성학교에 지나갈 수 있지만 자신처럼 평범한 군인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을 당해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 공군사령부 상위로 12년간 복무했던 박희순 씨 역시 군부대 안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에서 남자는 13년, 여자는 10년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몰랐다면서 이런 게 인권 침해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군부대 내부에서 이런 성범죄가 만연돼 있다는 증언이었는데요.
네.
식량 배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네. 북한군 간호중대에서 복지담당 사관장으로 8년간 근무했던 안혜경 씨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800g의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군인들이 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씨는 배고픔 때문에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군복과 군화까지 내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은 이러한 현실에 관심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씨는 또 자신이 군 복무를 할 당시 월급이 3원이었는데 장마당에서는 사탕 하나에 1원, 빵은 5원이었다며 군인 월급으로는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또 언론의 자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 유통과 함께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네. 북한은 언론 검열이 굉장히 심한 나라로 지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북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검열이 심각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북한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리트레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헌법에서는 명목상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평양에 주재하는 미국 AP통신과 정치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나라의 일부 언론인들마저도 독자적으로는 뉴스원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북한의 12개 주요 신문과 20개 정기 간행물 그리고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이 정치 지도부의 활동과 성명에 집중하는 매체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뒤 공식 영상에서 장성택의 모습이 사라지고 관영 매체에 보관된 기사에서 장성택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은 이 인터넷과 또 손전화를 활용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네. 이 부분이 어떤가요? 실정이 어떻습니까?
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인터넷과 손전화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 정치적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학교와 국가기관들은 철저히 통제되는 내부 통신망에만 접속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약 10% 정도가 손전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전화로 뉴스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독립적인 정보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국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외국 DVD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북한 주민들은 중국 손전화, 그러니까 중국 통신회사의 손전화를 들여와서 외부 소식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로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국제인권단체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네. 인권단체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22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국제인권단체는 또 임금 문제 외에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출범한 이후 외부 세계가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발언권이나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상세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해를 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 대표를 선출할 권리,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 군부대 내부에 만연한 성범죄와 또 언론 자유 그리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 등 최근 들어 지적된 북한 사회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북한 당국은 당초 지난 20일까지던 개성공단의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지난 22일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한국 측의 임금 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인데요. 2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이르는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한국통일부는 24일에 개성공단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한국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인 월 70달러 35센트를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74달러를 기준으로 한 차액에 대해서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보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이 한국 정부는 지침 위반이라고 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까지 입주기업 가운데 10곳 정도가 70달러 35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일단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서라는 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인데요.
네.
이것과의 차액분에 대해서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연체료 부과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임금 인상을 한국 정부나 남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와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수용할 수 없으니 담보서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한국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임금 인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입주 기업들에게만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양측의 행정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에서 나아가서 남북공동위원회 등 당국 차원의 협의에 적극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북측은 남측과 기싸움을 벌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보인 반응은 지난달 12일 북측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대남 선정용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자와의 문답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정당한 북한의 법적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북한이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지난 2013년 북측 근로자의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을 멈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측은 지난 2월 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5.18% 올리겠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70달러 35센트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74달러로 오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한국 측은 북측의 항의의 뜻과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인상폭이 X로 보면 기존의 임금 인상폭과 뭐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양측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북한이 협의를 거쳐서 연 5% 정도로 인상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북측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제한폭을 아예 없애고 앞으로는 인상폭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라면서 발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협의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폭이 작다고 해서 그냥 들어주었다가는 앞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들을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멍에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의 기록에 써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록에 써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워 그동안 떠났지 하늘이 마음이 괴로울 때면
My father Lorenzo, who is here with me today, is a fourth-generation Baptist preacher who in the early 1960s opened his Greensboro church to those planning sit-ins and marches, standing with them while carrying me on his shoulder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로레타 린치 신임 법무장관입니다. 린치 장관은 지난 23일 미 의회 상원의 인준을 거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린치 장관은 올해 56살로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와 도서관 사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린치 장관의 아버지는 인권운동에도 앞장섰는데 법정에서 부당한 흑인들을 위해 투쟁하는 그의 모습은 훗날 린치 장관이 법조인이 되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린치 장관은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 영문과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1990년 처음 검사가 된 뒤 9년 뒤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장이 됐습니다. 린치 장관은 부시 정부에서는 검사장직에서 물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 다시 검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검사로 재직하며 흑인의 여성이라는 편견을 딛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굵직한 사건을 소신 있게 처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린치 장관을 신임 법무장관 지명자로 발표한 후에도 상원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거란 예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인신매매 처벌 법안과 린치 법무장관의 인준을 연계시키면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의 공석이 길어지는 데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인신매매법 처리에 합의했고 결국 장관 지명 후 5달 만에 상원 인준이 이뤄졌습니다. 린치 장관은 자신의 고조부가 흑인 노예 출신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혀왔습니다. 목사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집안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린치 장관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흑인으로 사회적 편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편견을 딛고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장관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로레타 린치 신임 미국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시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렸죠?
그렇습니다. 우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죠.
네.
이곳에서 중국 군함이 인근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이던 필리핀 전투기에 경고 신호를 보내서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고 신호라면 구체적으로 중국 군함이 어떤 경고를 한 건가요?
필리핀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고요. 익명의 네. 필리핀 공국 당국자가 이제 해외 언론들에게 여러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네.
강력한 이제 서치라이트라고 하죠. 보통 수색 작전에 쓰는 조명등인데
네.
이거를 중국 군함이 필리핀 전투기를 향해서 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춘 것이죠.
네, 강한 빛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국자는 중국 군함의 이 같은 행위를 필리핀 군 당국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당국자도 당시 필리핀 전투기가 15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군함이 무전통신으로 이 지역에서 나가라는 경고를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특별한 충돌이 더 있지는 않았나요?
필리핀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요, 필리핀 전투기는 이 중국 군함의 이런 움직임에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이 초계 비행 임무,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군함이 발표했다, 뭐 이런 이 소식도 소문이죠.
네.
인터넷 사회 연결만에 돌기도 했는데, 필리핀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뭡니까?
사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사건이 이제 확산되고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서 중국 군함이 무력 행사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공식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뜻은 없다는 것을 내비쳤고요.
네.
하지만 이 중국이 스플래틀리 군도에서 벌이고 있는 인공섬 건설 작업,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군사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건설하는 데에서는 계속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유권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곳에서 비행기 활주로, 또 항만시설, 유료 보급시설들을 건설하고 있고 또
네.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활주로를 완공하고 전투기를 배치한다면 필리핀 전역이 중국군의 작전 권한에 들어간다고 우려했었죠. 또
네.
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도가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중국이 필리핀 어선들을 단속하는 것도 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조업하는 필리핀 어선들을 중국이 단속하는 사례가
네.
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중국 해안 경비정들이 이 남중국해 스카보르섬, 중국명으로는 황옌다운데 또 다른 이제 영유권 분쟁 도서죠.
네.
여기서 이 물대포를 쏘면서 필리핀 어선들을 쫓아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중국 경비정들이 이 스카보르섬 주변에서 필리핀 어선 두 척에 이제 어획물을 압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
필리핀 어민은 당시 중국 경비대원들이 총으로 위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자국 어선들이 이 자국 영토 주변의 영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또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불법적인 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어선들이요
네.
이런 단속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필리핀 정부는 이런 중국 경비대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네.
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계속 공식 항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이제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네, 이 합동 군사 훈련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된 것인데요.
네.
지난 20일 필리핀 육해공 군사 기지에서 이제 함께 시작이 됐고요. 미군 6,656명, 필리핀군 5,023명이 참가하고 또 미군 항공기 76대, 함정 3척, 필리핀군에서도 항공기 15대와 함정 1척이 공군된다고 하는데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연례 합동 군사훈련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필리핀 언론들에 따르면 열흘간의 일정으로, 그러니까 30일까지죠.
네.
마닐라의 여러 아기날도 기지, 또 클라크 공군기지, 또 그레고리오 림 해군기지, 육해공군기지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더 중국이 이번 훈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중국이 미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인근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두 나라를 모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카보로 섬에서 한 220km 정도 떨어진 이 필리핀 해군 기지가 훈련 장소에 이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텅젠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이 두 나라 병력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이 미국의 아시아 재배치 전략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이 필리핀이 군사훈련 지역을 중국 영해에 근접한 지역으로 정한 것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이 영토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둔 것임도 함께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 필리핀의 영유권 다툼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또 중국과의 영유권 이 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들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제 1940년대 자국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경계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남중국해 대부분이 이제 자국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당연히 이제 남중국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가 자국 영토 주변에 또 각 나라에서 영해라고 하는 곳까지 겹치기 때문에
네.
갈등이 계속 고조되어 왔는데요. 뭐 필리핀만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 타이완까지도 이 남중국해에서 이제 영해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에서도 이 문제가 늘 핵심 현안으로 다뤄져 왔는데요. 각국은 이 문제를 이제 다자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양자간의 문제라면서 항상 거부해 왔죠. 이번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이 이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무력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네.
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차원의 해결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에 과연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이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조금 생소한데요. 이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시작은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이제 반둥회의입니다. 반둥이라는
네.
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반둥회의란 이름이 붙여졌죠.
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회의고요. 특히 올해로 6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이번 회의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또 신흥국들의 경제력과 정치력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촉구하는 결의안, 이렇게 이제 비동맹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네.
결의안들이 이제 주요 결의안으로 채택이 됐고요.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는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에서 더 큰 힘, 또 영향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렸죠.
네, 참석한 나라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참가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16개 참가국, 또 25개 국제기구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이제 아시아 정상들이 참석했고,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황우여 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하고 있었죠.
네, 시 주석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도 이번 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 중에 본회의만큼이나 혹은
네.
뭐 이제
그
두 나라의 그렇습니다. 민감한
네.
정세를 반영해서 그 이상으로 이제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자리인데
네.
사실 정상회담 자체는 30분 정도로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정상의 회동이 이번이 이제 두 번째고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제 5개월 만인데 앞서 두 지도자가 지난해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 만났었고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냉랭한 분위기였죠. 아베
네.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아베 총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네.
또 전혀 얼굴에 미소를 띄지 않으면서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반영했는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악수하면서 살짝 이제 얼굴에 미소도 비치면서
네.
분위기는 꽤 달랐죠.
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지 회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두 정상은 이제 두 나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과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상호 전략적인 호위관계를 추진해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보다 앞서서 시 주석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시작 부분에서 모처럼만의 기회니만큼 중일 관계의 발전에 대해 아베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일본 네. 정부는요, 정상회담이 짧았지만 30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매우 의미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네.
이 정상회담 다음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에 양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앞으로 여러 수준의 대화와 교류를 반복해서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실하게 하자는 양쪽의 의사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중국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만큼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번 네. 지난해 11월에 첫 정상회담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홍내희 대변인도 역시 이제 정상회담 다음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일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지난해 양자회담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장관계 완화 신호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언론들도 다른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로 돌아가서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들을 하고 있던 게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에서 두 강대국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도적인 역할 또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이제 돋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량을 통한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뭐 약속 또 구속력 있는 협정은 거의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제 발전을 거울 삼아서 또 자국과의 무역 확대 또 기술 지원에 대한 양자 협정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이제 뭐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기조 연설에서 이제 남북한 대표들의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요.
네.
한국 대표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황유여 부총리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의 기여 또 협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의지를 밝혔고요.
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상위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을 했고 또 한국은 반통일적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 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또 중일 정상회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지중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대책을 논의했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23일에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회의를 논의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주간 사이에서도요.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이제 선박 침몰 등 또 아니면 난민들 간의 충돌 뭐 이런 것들로
네.
이제 목숨을 1,000명 이상 잃는 그런 이제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네.
앞서 이제 지난 20일에도요 유럽연합 외무장관 또 내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 회의를 열기도 했었고요. 이어서 이제 정상 회의도 열렸습니다.
네, 이런 참사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뭐 막아야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유럽 정상들은요,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심각한 비극으로 규정을 네. 하면서 더 이상은 바다에 빠져 죽는 난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난민들의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서 미리 이제 파괴하는 그런 네.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아예 난민 불법적인 난민 선 항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작전을 펴겠다는 것이죠.
네.
또 지중해 지역 해상 순찰과 또 난민 수색 구조 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초에 이제 난민들이 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널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유럽연합은 관련 예산을 현재 매달 300만 유로에서 900만 유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럽 정상들이 대책을 논의한 그런 방법들이 난민 지원보다는 난민선이 아예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그런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 국가들의 움직임이 그런 방향으로 흘렀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난민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난민선을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번에 사실 난민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난민 정착과 관련해서요.
네.
난민들에게 5천 명분의 제2주 거처를 제공한다. 뭐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러자마자 난민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으로 건너온 난민이 지난해에만 21만 명.
네.
올해 4월까지도 벌써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비하면 5천 명은 너무 적은 수치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이 지중해 난민 참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요.
네.
지중해에서 난민선 참사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면서
네네.
유럽 지도자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유럽 지도자들이 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통한 지중해 순찰을 확대하고요.
네.
또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작전을 확대하고 또 즉각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험을 불구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들인데요.
네.
가난과 전쟁, 또 정치적인 소요 등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인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험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네네.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도 없는 낡은 선박에 정원을 훨씬 초과한 난민들이 승선해서
네.
오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기구 IMO에 따르면요.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특히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은 숫자고요.
네.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다가 숨졌다고 하니까 정말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중해 난민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럽 정상들이 대책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관련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